오늘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의 주요 동시에 심판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약 34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판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의 행위가 나타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에, 구원과 심판 가운데에 구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을 조절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토록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믿는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나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귀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심판을 받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심판의 현장에 두 종류의 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요, 또 하나는 소위 행위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책, 행위의 책. 생명의 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일종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 장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 생명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생명의 책을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펼쳐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의 책이 펼쳐집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 행동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이 행위의 책에 저장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CCTV나 핸드폰 등에 우리의 행동이나 목소리가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교회로 오기까지 아마도 제 예상에는 6번 이상 CCTV에 찍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도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CCTV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행위의 책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되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재판정에서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봐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책에서 모든 감추어진 진실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행위 심판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 심판의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행위 심판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평가받는 심판입니다. 이 평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상 주시는 그 상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자신의 귀한 것을 들여서 최선의 신앙생활을 다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급히 빠져나온 사람들,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데 그 손을 가지고 어디를 가릴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지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바깥으로 나와서 다 사람들 옷 입고 있는데 자기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뛰쳐나온 사람처럼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존귀와 영광 가운데에 큰 상을 받는 구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간신히 불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큰 상급과 영광 가운데에 구원에 참여한 사람과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크게 한숨 짓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저절로 이런 도전이 생겨나요. 야, 저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겠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또 장례를 집례할 때에 일생 동안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그런 성도들을 장례식을 제가 집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분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책이 펼쳐집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행위의 책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결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 심판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평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은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받기 위하여,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영원한 형벌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기 위하여 꼭 필요한 믿음의 성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되지만은 핍박과 시련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더라도 결단코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던 분들이 중도에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신앙 체험도 있고 또 사역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너무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훈련을 많이 받고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남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한번 꼭 남편을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예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번을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날인가는 꿈에 자신이 문둥병자 걸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돌이키지는 않아요.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분은 믿음에서 떠나고 말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더 힘들고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예사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야,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유혹의 파도가 넘실넘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상급 받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저 우리 믿음 하나 잘 지키다가 이 세상 살다가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사명을 맡기십니다. 유학 시절에 저는 교회 사역과 신학교 공부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에 전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좀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째 공부만 전념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님, 처음 1년 정도는 교회 사역을 쉬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회 사역도 없이 몇 년째 공부만 계속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제 생각을 싹 바꾸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역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성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요 행복한 짐이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땀 흘리며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집니다. 또한 사역과 씨름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편안하게 적당하게 부담 없이 즐겁게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섬김이 사라집니다. 사명이 실종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실종된 성도, 사명이 실종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상급이 없는 성도, 상급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간신히 겨우 내 믿음 지키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두가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 중에서도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오직 공의를 따른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선물도 나누고 하는 것 귀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 부모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의 말씀과 모범의 삶으로 구원의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질에 벌거벗은 남자가 앉은 채로 손을 턱에 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작품이지요.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내 팬티 훔쳐갔나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 휴지가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표현하는 여러 작품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의 말씀과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갈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과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